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연례 미국 인도 전략 경제 대화 참석차 30일 뉴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랜 기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케리 장관과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방문단을 이끌고 제2차 미국인도 전략 대화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대화는 양국 간 안보와 경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지난달 이후 카슈미르 내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군과 충돌하면서 68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카슈미르에서는 반군과 인도군의 전투가 시작된 1989년 이래 6만 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 IT 기업인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감면세금 145억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0일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세금 감면을 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현행 표준 법인세율은 12.5% 수준이지만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2013년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2014년에는 0.005%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은 한 회사가 국가세금 보조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플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월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30일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데 관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다음 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지만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여성 사업가가 20년 전에 간첩 혐의로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 사업가인 판반 길리스 씨의 남편은 30일 이같이 밝히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 길리스 씨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금됐고 지난달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 길리스 씨의 남편은 중국 검찰 측 기소장에는 길리스 씨가 1996년 중국 남부 광시성을 방문하는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리스 씨 남편은 길리스 씨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며 심지어 당시 판 길리스 씨는 중국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 텍사스 출신의 대학원생을 5년 만에 석방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란 데일리 신문은 대학원생 오미드 코카비 씨의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징역 10년의 남은 형량에 대해서는 조건부 자유행사가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카비 씨는 지난 4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코카비 씨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경찰은 29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배 중이던 러시아인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돈 세탁과 군사기술, 해외 불법 이전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세르게이 미로노프 씨는 지난 26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르메니아 경찰은 미로노프 씨의 경우 지난 5월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법원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로노프 씨를 추방하게 됩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이 공개됐습니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논의합니다.
If they continue on the current course of provocation that they're on, that we would want to see for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30일 입수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는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들 명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들 명단 등이 그것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탈북자 지원,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는 한편 개별 국가들과 자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이 과거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로는 베트남과 중국이 지목됐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나라로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23개국이 공개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그럼 함지하 기자와 함께 국무부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네,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 명단이 실렸군요. 이 명단을 토대로 미국 정부나 의회의 후속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나라는 23개국입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 나라를 확실하게 확인하긴 어려우며 현재 한국과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는 비정부 기구들이 파악한 내용이라면서 앙골라,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을 지목했습니다.
네,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나라들의 명단도 있죠?
예, 국무부는 올해 1단의 그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이송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서 북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이 그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국무부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즉 북한 주민들을 국무부가 대변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피해자들이 당한 그 인권 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고 북한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외부의 정보를 내부로 넘나들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무부는 탈북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증언을 문서화하고 위성사진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그 탈북자들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기 위해 탈북자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잘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북한 내부로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VOA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의 민간 독립 방송사들과 협력해서 그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북한 당국자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또 그 북한 내 장마당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유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수집해 외부로 빼오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에 포함됐죠.
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완전히 처벌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지만 북한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7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또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유린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무부가 기울이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북한 인권에 대한 양자, 다자 회의를 자주 열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노력의 결과 그 매년 채택되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이 과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민간단체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요?
미국 정부는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뉴욕과 제네바에서의 그 유엔 회의 기간 중 북한 인권을 조명하는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이 주최한 북한 인권 행사들에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올해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서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것이죠?
네,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302조는 국무장관이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16일을 조금 넘긴 24일에 제출됐는데요. 역시 302조에 따라 앞서 지난달 6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됐고요.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와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에 대한 기밀 보고서도 별도로 제출돼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국무부 북한인권개선 전략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 백악관이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도발할 때마다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현재 도발 행보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를 반드시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If they continue on the current course of provocation that they're on, that we would want to see full implementation of those sanctions.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29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동의 우려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3일은 중국 항저우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고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짐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 out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ir missile launches was another indication of North Korea's isolation. But at the same time, clearly there needs to be more pressure applied.
그러면서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핵계획을 진전시키는 한 미국은 스스로의 안전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위해 그런 위협에 맞서는 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long as North Korea is develop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moving forward with its nuclear program, we have an obligation, a responsibility.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제13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가 30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은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은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PCNKR이 채택한 선언문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은 북한 정권이 이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 그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IPCNKR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선 북한 당국의 부당한 착취와 인권 침해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CNKR 상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총회 인사말에서 IPCNKR 소속 의원들의 노력 속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2016년에 한국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3년엔 유엔 산하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됐고 지난해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어 인권범죄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책임성을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한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 세계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재 법무차관 대독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고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구체적인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IPCNKR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03년 창립된 전세계 국회의원들의 연맹체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10개국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각국 대사, 교수, 비정부기구 대표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총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북한인권 탄압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 방안을 집중 조사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유엔 산하에 꾸려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폴슨 소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측에 이런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자는 요청을 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두 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토마스 오헤와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보좌하게 됩니다.
In terms of accountability from the UN side, a group of experts
폴슨 소장은 전문가 그룹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서울총회의 의미 등에 대해서 행사를 주도한 상임공동의장인 홍일표 한국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입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IPCNKR,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자, 이게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 또는 탈북자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증진하거나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제로 논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예.
이거는 원래 한 2003년경에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황우려 국회의원께서
네.
당시 탈북자의 강제 송환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네.
가까웠던 의원들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몽골 등 한 이제 5개국 한 3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해서 이런 것들을 매년 회의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고
네.
그러는 동안에 현재는 이제 참가국이 한 61개 국가,
예.
국회의원들은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북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런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이번 그 서울총회에 어떤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뭐 최근에는 뭐 판문점에 이제 탈북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매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0개국에서 이제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쭉 다니다가 이제 한 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는 것은
예.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가까이에서 했다.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총회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됐죠. 어떤 게 핵심 네. 내용이라고 할까요?
뭐,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이 북한 정권이 이제 주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만일에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책임자들을 규명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왔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최근에 유럽 각국에서 중동 난민 증가라든가 이런 난민 문제 가지고 정치 지형이 막 크게 변화하고 있을 정도로
예.
많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이 이제 탈북자들을 해외에서 받아들일 때
예.
이제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제 탈북자를 포함한 난민에 대한 처우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는 또 이번에 특별히 그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제 착취가
예.
너무 심각하다 해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고,
네네.
또 그 중국 당국이 이제 이 북송 탈북자 북송을 이제 그 동안도 쭉 중단 요구를 해왔지만 이번에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한국의 그 활동가들 탈북자들을
예.
돕는 활동가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그 탄압하지 않고 그들에
예.
대한 안전과 그 이런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 혹시 중국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까? 이번 총회에요?
여기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네.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 처벌 이런 걸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 참석한 그 회원 의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엔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예.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은 앞으로 이걸 기록했다가 꼭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예.
또는 이제 그 ICC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겨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에 전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네.
계속해서 각국이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예.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책임 추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네네. 이루어져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연맹의 상임 공동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매년 그 연차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예.
이 회의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다음 회의는 자기네 나라에서 하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회의는 서로 뭐 이제 여러 나라가 원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제 중남미
네.
과테말라에서 이제 하기로.
예.
왜냐하면 이제 대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럽에 있는 조지아 국에서 하기로.
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네.
또 각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예.
각 의원들이 좀 노력해달라 이런 호소를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서울총회를 주도한 홍일표 상임공동의장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각상 두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한국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년간 내각의 농업 문제를 책임져온 황민이라는 인물과 이영진으로 알려진 북한 교육상이 이달 초 공개 처형됐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황민 처형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이영진 처형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유엔은 세계 각지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1950년대 말 이른바 북송 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간 제1조선인 9만 3천여 명도 포함돼 있는데요. 일본의 한 비정부기구가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일본 내 비정부기구 모두모이자가 북송 제1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송 제1조선인들의 자유왕래 등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에 인권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 달에 유엔 서울 사무소에다가 서류를 놔두고 왔거든요. 유엔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권 구제 신청서 문제를 이 구체적인 방도로 인정하고 유엔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서 앞장서 달라는 거.
인권 구제 신청서는 1950년대 말 북송 사업을 추진한 북한 정부와 조총련, 일본 정부,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를 상대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북송자들의 일본으로의 자유왕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6개 대상에서 각각 북송 사업이 잘못되었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것, 그 간사안들을 가져 2세, 3세까지는 일본의 자유량을 빨리 보장해달라는 것.
모두 모의자는 지난해 1월에도 일본 변호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권 구제를 요청했었습니다.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인권 구제를 신청한 첫 사례였습니다.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은 북한 당국과 조총련, 북의 적십자사 등이 합작으로 펼친 사업이지만 어느 누구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명백한 인권 침해란 주장입니다. 가와사키 대표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협회는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북송 사업의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다음 달 12일 일본 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듣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 상대방이 아직 한 개도 의사를 표명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걸 이번에 아마 토론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단계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이번에 토론하게 되는 거예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뤄진 북송 사업으로 제1조선인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17살 때인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 일본 정부에 신문, 텔레비, 뭐 잡지 모든 게 날마다에 완전히 귀국 사후 1세기였어요. 그런 분이 서에서 사람들이 와 해서 들떠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사람 못 살 것이었거든요.
가와사키 대표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며 북한 남성과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 굶주려 죽는 사람이 급증하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방조가 없이는 북한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온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책을 한 권 썼고 그다음에 도쿄에서는 줄곧 내가 일본에 와서 1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한 거예요.
가와사키 대표는 앞으로도 북송 조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앞장서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 북한에 남아있는 제일 높아들에게는 꼭 이 문제는 성사시키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달라고 혹시련시키겠다고요.
한편 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 31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 시작된 제1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물리적인 강압이나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결과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은 최근 개최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제9차 대회에서 단체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빈 껍데기일 뿐 이념적 측면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형해화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형해화란 형식만 남았을 뿐 그 가치와 의의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세습 독재의 틀을 갖춰가고 있고 사상도 주체 사상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바뀌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란 표현을 쓰든 안 쓰든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겉으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껍데기와 속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23년 만에 열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단체 명칭을 사회주의란 표현을 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사회주의는 헌법이나 당 규약 같은 공식적인 담론 속엔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에선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명칭 변경은 민족주의와 함께 선대 수령의 업적에 기대어 권력 승계 등 김정은 정권의 정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계획경제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전통적인 어떤 이념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체제 또는 사회체제라고 보기보다는 일당 독재 체제로서의 어떤 북한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고 청년동맹 조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령의 개인적인 조직으로 단체로 말하자면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이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네요.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두 명의 선대 수령의 이름이 붙여진 단체나 조직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충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부 결속의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쉽게 외부 사제에 물들 수도 있고 사실 또 물들어 왔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청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내부 결속용이죠. 말 그대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사회체제, 지도자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지속하고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겠죠.
임재천 교수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성시 되던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단체명을 지정했던 것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청년들이 외부의 문화적 침투에 흔들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23년 만에 개최한 청년동맹 대회에서 단결 9호를 기존의 총폭탄이 되리라 해서 핵폭탄이 되리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9일 청년동맹 관련 보도에서 일제히 청년들을 500만 핵폭탄에 비유하며 태양을 옹위하고 억세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전 9호에 핵폭탄이 되리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3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입니다. 당시 청년동맹 대변인은 청년들이 수령 결사 옹위에 500만 핵폭탄이 되어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 당시 횃불 행진의 주축이 됐던 청년 학생 대표단 역시 500만 핵폭탄을 언급하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결사 응위하는 오늘의 7년대 500만의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 강국,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번 청년동맹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의 모든 기구와 단체의 선전 구호에 총폭탄 대신 핵폭탄이란 단어를 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탈북 난민이 처음 입국한 지난 2006년 5월 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미국에 온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첫 번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데보라 최 씨가 어떻게 미국을 선택하게 됐는지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데보라 최 씨.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하고 이어 중국에서 미국을 선택하기까지는 찰나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뭔가에 이끌린 듯 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누구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 절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제 진짜 최고의 살 길이다. 번복이를 보여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좀 전 또 다른 케이스보다도 좀 더 특별한 케이스나.
낯선 땅, 낯선 공기, 낯익은 것이라고는 함께 온 탈북자들이 전부였던 10년 전. 오로지 미국 정착이라는 목표 하나로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당시의 데보라 최 씨의 목소리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데보라 씨의 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지만 삶의 자세는 여전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되게 긴장을,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긴장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가게에 신경을 덜 쓰게 되면 또 그게 금방이거든요. 무너앉는 거는. 남편도 되게 열심히 했고 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진짜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기뻤어요. 네.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고 만족해하는 데보라 씨. 지금 지역에서 제법 인기 있는 해산물 가게의 사장입니다.
비즈니스 여신 지 2년 되어가지고 네. 어떻게 지금 일단 생활에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고 뭐 그렇게 많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스스로에게 박하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그녀. 누가 봐도 지난 10년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푼돈을 모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웨이트레스 한 2개월? 그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피를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냥 커피가 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뭐 유니폼이 하얀 거인데 커피 막 빨갛게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힘들었어요. 10시간 동안.
근데 2006년도.
네, 2006년도.
데보라 씨가 미국에서 첫 번째 직장을 얻은 지역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뉴저지주였습니다.
뉴욕 있잖아요. 뉴욕 가보셨어요? 여기는 그래도 안 이쁜 동네거든요. 좀 그런 것도 얼마나 이쁜지 동네가 나무가 이렇게 많고 저희는 막 벌거숭이 막 아니 저 나무를 왜 안 자르지? 불때 우리는 뭐 불때감이 없어가지고 다 잘랐대. 자연이라는 게 막 다람쥐가 나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동네가 안 좋은 동네인 것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근데 그 자연이 되게 우리한테 한몫한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유가 느껴진 거 있죠.
동물도 있고.
동물이 아니 저는 그 동물을, 저희는 동물 앞에 다 잡아먹거든요. 공항에 내려서 또 저희를 배치해준 아파트까지 가는 그 길에 있잖아요. 와, 와 했다니까요. 나무, 파란 나무, 잎, 꽃, 막, 물고불고 꽃도.
여느 탈북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주는 첫인상은 넓고 푸르고 그리고 여유로운 평온함이었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찾기까지 그녀는 뭔가에 이끌리듯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미국까지 왔습니다. 데보라 씨는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수완 좋은 어머니 덕에 북한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평양에서 출세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 역시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모든 상황들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부터 밀수품을 팔아먹고 살았던 친구와 함께 봤던 한국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전기 오면 밤새 그 20몇 편을 다 봤거든요. 3일 동안 막 밖에서 문 두드려도 숨죽이고 보면서 3일 동안 봤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아, 난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렇게 같은 동갑들, 같은 청년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나. 그 걔네 그 옥탑방 살면서 난 그 옥탑방이 진짜 최고로 막 좋은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스러움 있잖아요. 그 자유로운 연애 이런 거. 우리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통화하고 서로 다 비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막 근데 걔네 하고 다니는 거 보고 너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가 그 다음부터 준비를 했어요. 난 그거 알아. 저기 꼭 가보고 싶다.
아, 진짜.
예. 죽어서라도 가보고 한 번이라 체험해보고 싶. 그때 그 젊은 그거로 호기심이랑 그런 걸 해가지고.
같은 또래 한국의 서민 청년들이 웃고 울고 연애하고 먹고 부딪히는 삶을 죽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2003년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가 데보라 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드라마인데 극인데 그게 네. 남한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주셨어요?
네, 받아들였죠. 아니 생활인가 저런 자연스러운 게 나오겠지. 다 현실을 받아들여. 당연히 한국 그 드라마도 다 현실이구나. 저게 저 사람들의 생활이구나.
아니 그때 그게 처음 본 게 아니었을 텐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때가 된 거 봐요. 그때가 그 전까지는 그냥 아 저게 저런 생활이고 근데 거기서 막 뭐가 딱 때리는 그런 느낌. 온 정신이 다 그쪽을 가 있는 거예요. 밥 먹어도 손이 안 잡히고 뭐를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친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아 또 친구가 밀수하는 친구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들이 다 있죠. 그래서 너는 돈만 마련을 해라 이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3월 말에 떠나서 4월 달에 딱 4월 1일 날 국경 넘었잖아요.
이른 봄 얼음이 떠다니는 두만강 물이 차가운 줄도 몰랐던 데보라 씨. 그녀는 그렇게 북한에 나왔고 중국에서 말을 배우며 떠돌던 때 우연히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와 접촉했고 드디어 한국행 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버리고 오셨어요. 논의를 하고 며칠 수일 내로 목사님 다시 연락 보낼 거야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사모님이랑 그때 오셨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화 오신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청년들처럼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었던 데보라 씨는 뜬금없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요? 하니까 미국 정부 인권법 통과하고 지금 미국으로 탈북자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내가 너네 미국 간다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랑 얘기 중이라고 근데 선택 너네한테 달렸으니까 한번 밤새 잘 생각해보라고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고 이를 통해 해외를 떠돌던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인데 바로 그 시기에 데보라 씨가 중국에 있었던 겁니다.
밤새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2년 동안 살면서 중국 사람들 보면은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뭐 돈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못 가고 같은 값이면은 더 힘 있고 기회가 많은 나라에 가서 어차피 뭐
그러나 미국행으로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지인의 만류로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국 집값이 얼마인지 아니? 먹는 게 얼마인지 아니? 너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못 견디고 온다는 거. 뭐.
구출단체의 목사에게 밤새 생각해 내린 결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안 갈게요. 그냥 한국으로 갈게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한국행과 중국에서 다시 동남아를 돌아 미국 대사관에 가야 하는 미국행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데보라 씨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데보라 씨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내 첫 번째 탈북 난민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데보라 최 씨의 두 번째 사연이 이어집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 1-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1-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31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8도. 황해도 해주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8도. 함경남도 함흥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19도. 함경북도 청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2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0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30일 테러와의 싸움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수슈마 스와리지 외교장관은 뉴델리에서 기자들에게 양국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특히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는 또한 사이버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공동 사이버 프레임워크에도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인도에서 열린 제2차 미국-인도 전략경제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장관들과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두 나라의 전략 경제 관계가 크게 확대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 IT 기업인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감면세금 145억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0일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현행 표준 법인세율은 12.5% 수준이지만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2013년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2014년에는 0.005%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은 한 회사가 국가 세금 보조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플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그 흑그레트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이 아일랜드와의 합의를 통해 어떤 기업도 받지 못한 세제상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월 일본을 방문한다고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30일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다음 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한 이른바 일본-러시아 관계의 새로운 접근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남부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지만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여성 사업가가 20년 전에 간첩 혐의로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 사업가인 판판 길리스 씨의 남편은 30일 이같이 밝히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 길리스 씨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금됐고 지난달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 길리스 씨의 남편은 중국 검찰 측 기소장에는 판 길리스 씨가 1996년 중국 남부 광시성을 방문하는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 길리스 씨 남편은 판 길리스 씨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며 심지어 당시 판 길리스 씨는 중국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 텍사스 출신 대학원생을 5년 만에 석방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란 데일리 신문은 대학원생 오미드 코카비 씨의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징역 10년의 남은 형량에 대해서는 조건부 자유 행사가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카비 씨는 지난 4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의 변호인은 더 이상 코카비 씨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적의 코카비 씨는 미 텍사스 대학 물리학과에서 광학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아르메니아 경찰은 29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배 중이던 러시아인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돈 세탁과 군사기술 해외 불법 이전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세르게이 미로노프 씨는 지난 26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르메니아 경찰은 미로노프 씨의 경우 지난 5월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로노프 씨는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원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로노프 씨를 추방하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